이제 히브리서는 13장 한 장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12장 중심으로 해서 경주자의 세 가지 원리 또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첫 절이 이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당연히 앞에 11장의 믿음의 전당에 열거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은 같은 고난의 세상에서 살아냈던 방식은 원래는 믿음이라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면 성경 기자는 왜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가를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자, 우선 이렇게 구약의 성도들이 1세기 고난받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의 성도들이 여러분들과 똑같은 고난의 현장이지만 믿음으로 살았듯이 여러분들도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라고 히브리 기자가 지금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어요. 구약의 성도들이 믿었던 믿음과 히브리 기자가 신약의 성도들, 오늘 우리까지를 포함하겠죠, 당연히.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경주와의 사이에는 믿음의 내용이 달라요. 환경은 고난이라는 환경과 환란이라는 환경은 구약 때나 신약 때나 똑같습니다. 그럼 믿음도 똑같은 거지 무슨 차이가 있나? 정말 그럴까요? 한번 설명을 들어보고 다시 생각을 해보십시다. 구약의 성도들도 똑같은 고난과 환란이라는 상황 속에서 그분들은 정말 메시아, 히브리 말로 메시아죠.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라는 분, 메시아라는 분을 약속으로 바라면서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글을 읽고 있는 첫 번째 독자들과 또 그 이후에 수많은 우리까지 이르는 독자들은 이미 그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실존, 실제를 눈으로 보기도 했고 듣기도 했고 만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바라만 보고도 믿었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뭐죠? 이미 그 약속의 실체를 확증한 믿음이에요. 그러면 조건적으로 우리의 조건이 난 겁니까? 구약 성도들의 조건이 난 겁니까? 나 귀찮으세요? 마지막 날인데 협조 좀 합시다. 어느 조건이 난 거예요? 그렇죠. 뭘 비교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11장에 쭉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까? 허다한 증인들.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약속을 보지도 못한 채 바라만 보고도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1세기 이 첫 독자나 우리는 이미 그 약속을 만지고 보고 목격한 실증과 실존을 확인한 자들이에요. 그럼 누구의 조건이 난가 그 말이에요. 우리의 조건이 낫다 그 말이죠. 이걸 히브리 기자가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히브리서를 쭉 설명을 들어오는 가운데 계속 비교를 통해서 설명을 들었죠. 더 나은 제사, 예수 그리스도. 더 나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더 나은 제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자꾸 모세 율법의 내용과 그 완성의 실제인 그리스도와 비교를 통해서 누가 우월하냐? 그런데 고난이라는 상황은 현실은 똑같단 말이에요. 구약에 때도 삶의 문제가 어려웠고 신약의 때도 삶의 문제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그러면 믿음은 누가 더 우월한 믿음이냐? 신약의 성도들의 믿음이 더 조건적으로 좋다 그 말이에요. 이미 그 약속을 확증받았기 때문에. 그렇듯이 그렇게 약속대로 완성되고 실현돼서 오신 예수님이 다시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오늘 뭘 이제 강조하냐면 그래서 믿음에 경주를 해야 된다. 경주라는 것은 달리기 용어예요. 이 당시에는 아곤이라는 헬라말을 썼는데 이건 달리기 할 때 표현이에요. 그래서 자칫 우리가 오해를 갖기가 쉬워요. 아 그러니까 이건 뭐 흔히 고지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경쟁을 통해서 1등을 해야 되고 남보다 더 나은 업적을 남겨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자칫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곤이라는 헬라말을 조금 넓게 해석을 하면 사실 이것은 달리기라는 스포츠 용어를 채용하긴 했지만 정확한 정의는 싸움입니다. 무슨 싸움일까요? 내적인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내용을, 그럼 그 싸움을 어떻게 우리는 싸워야 되겠는가? 또는 달려가야 되겠는가? 세 가지 원리를 제공하는데, 첫 번째, 본문을 보십시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증인들은 당연히 11장에 그 구약에 열거된 인물들입니다. 첫 번째,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자,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것은 경주 자체는 아니에요. 경주를 위해서 하나의 예비 동작 같은 소극적 명령이죠. 얽매이기 쉬운 것, 무거운 짐, 이게 뭘까요? 여러분, 지금 의자에 이렇게 편안히 앉아 계시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옷의 무게라든지 지니고 있는 어떤 물건의 무게를 당연히 못 느낍니다. 왜? 편안한 의자에 지금 앉아 계시니까. 그런데 신앙의 경주라는 것은 우리를 편안한 꽃침대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앉아 계시다가 갑자기 대피해야 될 어떤 비상한 사태가 발생했다든지 누구가 갑자기 맹공격을 해서 내가 대피를 하거나 맞서 싸워야 될 일이 생길 때는 지금 입고 있는 복장이나 들고 있는 무거운 것들이 뭘로 작용이 됩니까? 걸리적거리죠. 짐이 되죠. 일단 그렇게 돌발적으로 어떤 싸움이 벌어지고 경주가 시작이 될 때는 이게 걸리적거리거나 또는 자기한테 경주에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든이라는 말은 어떤 특정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경주하는데 걸리적거리는 것이나 나를 연약함에 빠지게 만드는 어떤 죄들,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으로 이 문제를 좀 들어가 보죠. 이렇게 한 해를 매듭 지을 때마다 양자 중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혼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 올해도 참 보람스러웠다. 아, 참 최고의 해였다. 참 감사하다. 참 떳떳했다. 뭐 물론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또 한켠에는 이런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 또 후회스럽다. 조금 더 열심히 살 걸. 조금 더 게으르지 말 걸. 부지런히 떨 걸. 아, 그때 그걸 했어야 되는데. 후회 막급한 한 해 끝에 늘 떠밀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양자 중에 전자가 많아요? 후자가 많아요? 물어보나 많아죠. 저를 포함해서 후자 쪽에 느낌으로 한 해를 맞을 때가 훨씬 많을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서 그런 후회들이 사실 우리 안에 뭘로 작용을 하나요? 그 어릴 적에 읽었던 이솝 우화 속에 여우와 포도라는 글이 있어요. 다들 아실 겁니다. 여우가 지나가다가 포도가 이렇게 높이 달려 있어요. 아, 참 먹고 싶은데 현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가 슬며시 돌아서면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저건 어차피 쉬어서 먹지도 못할 건데 뭘 하면서 쉬지도 않는 포도를 비난을 하고 돌아서요. 이게 뭐죠? 내 안에 합리화예요. 인간이란 존재가 늘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특별히 이 신앙과 종교 문제와 맞물릴 때는 상당한 상승작용을 합니다. 괴물의 방향으로. 이게 교회 안에도 내 개인적인 신앙생활 속에도 참 깊게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끔 뉴스 보도 같은 데서 아주 이상한 교주들, 그 허모씨 같은 사람들, 그 돈 내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보면 그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 심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는 며칠 전에 그거 뭐 검색어에 자꾸 이렇게 뜨길래 이게 뭔가 또 나오나 하고 봤더니 이제 그 사람의 그 스토리에 대해서 리얼로 실사를 누가 했더라고요. 이게 사실 사회병리 현상이거든요. 여러분 1954년도 미국에서 종말론으로 한번 시끄러웠던 적이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에도 1992년도 다비선교회 일로 한 시대가 발칵 뒤집혔었죠. 막 생방송으로 뉴스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종말론에 잘못 빠질 때 나타나는 양극화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일반 교회 안에도 이런 현상이 있어요. 뭐냐면 그 미국에서 했던 일은 직장, 가족 다 떠나고 어느 한 장소에 모였어요.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이제 지구의 종말이 올 건데 종말이 시작되는 순간 UFO, 미확인 비행물체가 와서 우리만 구원해 갈 것이다. 그래서 모인 거예요. 결론은 종말도 안 왔고 당연히 비행 접시도 안 왔어요. 해프닝으로 끝났죠. 다음이 성경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이제 후문이 돌아다니기 시작한가 하면 계산이 잘못됐었다. 날짜 계산이. 그리고 신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첫째는 우리가 속았다. 그동안 잘못 깨달았다. 그래서 참회하고 반성하고 그 집단과 그 교주를 떠나버리는 현상이 나타나요. 다행이죠, 이쪽은.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쪽이에요. 더 강화해서 심도 있게 신앙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게 자기 합리화거든요. 기대한 것과는 다르게 괴리가 나타나니까 이 압력을 안에서 합리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바꿔야 돼요. 이게 우리 생활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TV 보다가 아주 그 뭐 장동건 씨나 무슨 김태희 씨나 이영희 씨 같이 이게 만화를 찍고 나오는 얼굴들 나타나면 괜히 투덜거리죠. 뭐 얼굴이 저렇게 느끼하게 생겼어. 너무 비현실적이야. 살 것도 아니면서 왜 궁시렁거려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가 근접하지 못할 어떤 대상에 대해서는 비난과 투덜거림으로써 그 간격을 상쇄하려는 의도나 시도가 늘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이게 종교 안에 맞물릴 때 괴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엉뚱한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결국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합리화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특별히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도 아니에요. 감정에 지배되는 존재지. 여러분, 이게 늘 한 해 끝에 좌절과 실패를 맞닥뜨린 민낯이 부끄러우니까 우리 속에 일어나는 자기 합리화, 연약한 모습. 아, 그때 연약해서 실수를 해서. 아니요. 실수? 연약함? 이런 말 있죠. 자루 속에 송곳은 언젠가는 삐져나와요. 아니 땡 굴뚝에 연기 안 나요. 그래서 그 목회 선배들이 하는 얘기 중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빈 총도 맞지 마라. 빈 총도 맞지 마라. 그 말은 원인 없는 태도가 나오지 않는다 그 얘기에 사실을 뒤집어 얘기하면. 자, 우리는 새해를 이제 몇 시간 앞두고 꼼꼼하게 냉정하게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자신을 밀어놓고 내가 한 걸음 진보하지 못하고 한 걸음 깊게 성숙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무거운 것,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얽매이기 쉬운 죄, 이건 뭔가? 내가 신앙의 경주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소명하여 택해서 부르셨을 때에는 당연히 이 세상에 취해서 살라고 부른 게 아니고 편안한 꽃임대로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닐 텐데 그것을 방해하는 내 삶의 언저리는 뭘까? 이것을 이 시간 정직한 마음으로 자기 내면을 물어야 돼. 그 두 번째 원리가 뭐냐면 본문을 보십시다.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자, 여러분 여기에서 경주가 본론이 아닙니다. 이 두 번째 원리에서 진짜 본론은 인내. 3절에서는 이것을 참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참다라는 말은 히포 메노라는 헬라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이런 정의를 갖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남아있는 태도. 이게 인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나 여타 자기 서신에서 자주 썼던 표현 중에 하나가 로마 병영 군대에서 사용하던 단어를 채택에 쓴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굳게 서서 그랬어. 굳게 서서. 그 말은 그냥 이렇게 맹하니 스탠딩, 서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마치 그 로마 군인들이 전쟁을 할 때 진을 치고 항상 세 개 열의 진을 쳐요. 맨 앞줄, 중간줄, 세 번째 줄. 그러니까 앞에 진이 무너지면 다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참다라는 말은, 인내라는 말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남아있는 태도를 얘기하는데 버티는 걸 얘기해요. 어느 원로 목사님은 신앙이라는 걸 또 다른 표현으로 버티는 것이다. 견뎌내는 것이다. 우리가 던져진 이 세상의 구조는 마치 그 바다의 파도 같아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혹시 파도를 물끄러미 오랜 시간 구경한 적 있나요? 저는 한번 그 몸에 병이 생겼을 때 오래전에 좀 휴가를 얻어가지고 여수 바다에 가서 그 여수 바다가 참 아름답잖아요. 바위에 앉아가지고 그 끝없이 펼쳐진 남해 바다를 보았어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더군요. 첫째는 수없이 파도가 밀려와서 때리는데 한 번도 같은 파도가 없어요. 다 달라요. 마치 그 세상살이 같아요. 파도가 다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 현상은 자꾸 오라 그래요. 바다가. 들어와라, 들어와라 그런 것 같아요. 그거 큰일 나겠더라고요. 오래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특별히 직장인들이 우리 교회에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젊은 직장인들. 젊은 직장인들이 여러 가지 아직 사회적으로 자리도 못 잡고 이중률이 높아요. 그리고 늘 직장에서도 그저 막내로 허드렛 일을 하다 보니까 항상 그 또라이 계열 밑에 가서 고생들을 많이 해요. 그걸 알죠. 제일 쉬운 건 이거예요. 간단히 찢어버리고 김대리 너 혼자 다 해먹어. 그리고 딱 한번 성질 내고 나오는 게 제일 폼도 나고 스트레스도 해소가 돼요. 그런데 딱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면 현실이 부딪히고 월말 되면 청구서가 계속 날라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미국에서는 빌이라고 그래요. 빌. 근데 미국에서는 그 빌 갚다가 인생 끝나요. 그래서 빌빌거리다가 끝난다 그래요. 빌빌거리다가. 이건 쉬워요. 찍고 에이씨 집어던지고 나오는 거 그냥 진짜 그 꼴보기 싫은 상사 얼굴에다 너 다 해먹어. 그러면 나오면 옆에서 아, 잘했어. 속지 마세요. 토끼 같은 자식이 눈앞에 돌아서만 있고 자기만 바라보는 아내가 옆에 있어요. 그리고 쉽지 않아요. 진짜 어려운 것은 삶으로서의 순교입니다. 하나님이 서 있으라는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남아있는 것. 이 태도를 얘기합니다. 자, 이런 설교를 듣다 보면 마음에 밀려오는 감정선이 하나 있어요. 아, 답답하다.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그냥 기다리고 견디고 버텨야 되는 싸움이란 말인가? 안 믿을 걸. 이럴 줄 알았다면. 그렇게만이라면 우리가 이 길을 걸을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세 번째 원리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2절을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여기 믿음의 주요, 이 주요라는 말은 아르케고스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 주요라는 말은 메스터 또는 로드 이 개념이 아니에요. 이 아르케고스라는 헬라 말은 정확하게 믿음의 창시자요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요 그 뜻이에요.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온전케 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 그러면 이 믿음의 시작도 완성도 누구 손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런데 이 예수를 우리의 목적지로 꼬린 지점으로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히브리 기자가 설명하고자 하는 이 경주의 목적은 인격이에요. 예수라는 인격이에요. 그걸 목적으로 제시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하는 개념과 다르죠. 무슨 업적을 만들어내거나 누군가의 비교를 통해서 이겨내거나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예수라는 인격 자체가 여기 목적지로 제시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인가? 믿음의 시작 지점이고 믿음의 완성 지점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말이 앞에 11장의 전부 주제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라합은, 믿음으로 삼손은. 그러면 우리가 여러 인물을 말할 것 없고 대표적으로 두 분만 간단간단하게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다. 아브라함. 이방인이었어요. 우상 섬기던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스데반이 설교해야 하면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택하여 불러내셨습니다. 불러냄을 입었어요. 그래서 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우라는 말이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강이라는 건 당시에 이쪽 세계와 저쪽 세계를 가늠하는 사고의 분기점이에요. 그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천신만고 끝에 아브라함을 설득해서 하나님이 가나안의 삶을 영위시키는데 아브라함이 토해낸 역사의 흔적마다 죄, 실수, 연약함, 넘어짐밖에 없어요. 아내 속이고 아내 팔아먹고 거짓말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불신하고 그러던 아브라함이 어느 날 저 생애의 끝 22장쯤 가니까 생명같은 아들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인증을 받게 됩니다. 그 자리까지 누가 설득해 가신 겁니까?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고요?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설득이요 하나님의 작품인가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실체가 무언가를 아브라함의 인생만큼 잘 설득할 수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주요 아르케고스, 즉 믿음의 시작한 사람이요 창시자요 그 뜻이에요. 모세 40 나이에 문무를 겸비했어요.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칼을 뽑아들어 사람을 죽였죠.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를 40년 동안 진공상태와 같은 사막에다가 초계와 같이 바람에 떠돌아다니도록 던져놓습니다. 떠도는 뭉게구름, 끝없이 펼쳐진 텅 빈 죽음 같은 땅. 대화할 상대조차가 없었어요. 소떼 양떼를 몰면서. 나중에는 모국어도 더듬거리게 되죠. 나는 입이 둔하니라는 말은 그가 말에 재주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모국어도 잊어버릴 정도인 내가 뭔 일을 하겠는가. 80 나이에 하나님이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내십니다.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아요. 무슨 뜻입니까? 너를 쓰지만 네가 재료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사인을 보여주시잖아요. 80 먹은 모세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 네 백성을 구원해라. 하니까 모세가 됐습니다. 이제 와서 새삼 뭘 어떻게 하겠다고요. 저는 이제 모국어도 잊어버렸는데 모세의 모국어는 이집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 뭘 들려주시죠? 막대기. 마른 막대기.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입니다. 그 마른 막대기가 내 손에 들렸을 때 너에게 쓰임을 받듯이 너도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지만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 임마누엘로 약속해 주십니다. 구원의 대역사를 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만드십니다. 믿음의 주요 아르케고스, 믿음의 시작한 사람이요, 창시자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 예수를 바라보라. 여기서 바라보라는 말도 그냥 이렇게 쳐다보다 그 말이 아니에요. 원래 그 영어 성경에 보면 fix on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다 고정시켜라 내 삶을. 자 그런데 이 설명이 더더욱 난해한 지점에 이제 드디어 본론으로 이르렀습니다. 그 뒤에 보면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인데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앞을 보세요. 우리 십자가 얘기만 나오면 고통, 고난에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그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히브리 기자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뭘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즐거움이 뭘 것 같아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를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이 아버지의 기쁨이었기 때문에 아들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오늘 진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초점과 의도는 뭐냐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저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이해가 돼요? 차라리 고통을 참았다는 말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뭐가 부끄러웠다고요? 십자가. 왜 십자가가 부끄러워요? 우리는 2000년 후에 성경이라는 텍스트 속에서 십자가를 보니까 이게 왜 부끄러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1세기 이 시대 로마 제국 하에서 십자가는 고통과 죽음보다 더 치욕스러운 형벌의 현장이에요. 이건 집안의 지독한 불명예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죽는 게 낫지. 그 역사에 중국의 사기를 썼던 사마천이라는 인물 알죠? 그 사람은 궁형을 당해가면서도, 궁형이 뭔지 아십니까? 거세를 당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 형벌이 떨어질 때는 죽음은 죽었지 어떻게 그 형벌을 겪나. 그래서 이 사마천의 이 궁형을 제한을 받아들인 거에 대해서 모두가 그 시대에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런데 그는 왜 그 치욕스러운 궁형을 기꺼이 채택했을까요? 그는 나중에 사마천의 그 사기라는 유명한 저서 앞에 자기가 그 궁형의 치욕을 기꺼이 감수했던 것은 후대에 이 바른 역사를 내가 기록하기 위해서다. 그 사람의 속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라는 것은 로마 제국하에 가장 치욕스러운, 부끄러운 수치의 형벌의 현장이에요. 근데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이게 여러분 설득과 설명의 이해가 될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예화를 하나 들었어요. 예화. 근데 그 예화가 만들어낸 예화가 아니라 그 목사님 주변에서 겪었던 일을 목사님이 들은 거예요. 무슨 예화인가 하면 우리 대한민국 어머니들의 그 자녀들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 특별히 그 중에서도 그 대학 입학에 대한 그 열망은 무시무시하잖아요. 이제 어느 사장님 댁에 이제 가정부가 들어온 겁니다. 그럼 사장님의 아내는 당연히 사모님이겠죠. 이 가정부와 사모님이 이제 사이가 괜찮았대요. 그리고 이 가정부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이 가정부에 그 요즘 옛날 그 식문화 가정부는 요즘 그 파출부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가정부의 아들이 인서울의 Y대학에 들어간 겁니다. 좋은 대학이죠? Y대학이 많아요, 또. 네. 너무 한 대학만 몰두하지 마세요. 좋은 대학이죠. 그런데 늘 그 가정부를 이 사모님이 부러워하면서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있대. 입버릇처럼. 우리 아들이, 이 집에도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아들이 인서울의 그 Y대학만 들어가면 내가 평생 식모살이라도 하겠다. 입버릇처럼 그러더래요. 그 예화가 참 남아요. 여러분, 이게 이제 가당한 예화는 아니지만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조금 징검다리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심정이 그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 내 자녀들이,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과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면 내가 그 시대에 가장 부끄러운 그 수치를 무릅쓰고라도 내가 그 십자가를 개의치 않겠다. 이해가 되냐고요. 그 부끄러움을 감내하는 게. 그러니까 그 부끄러움 이면에는 사실 무엇이 전제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표현과 맥락이 불가능한 겁니다. 난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뭔데? 나를 위해서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다니. 그 이해가 돼요? 지금 그 표정이 정답이에요. 이해가 안 돼야 돼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해는 안 되는데 믿어줘요. 주님이시면 그럴 수 있겠다. 여러분, 한 해 끄트머리에 떠밀려져서 좌절이 많겠죠. 후회도 많겠죠. 또 무너졌습니까?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합리화로 끌고 가지 마시고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자신을 냉정히 드러내서 내가 왜 실패할 수 없는 존재일까? 내가 왜 망할 수 없는 존재인가?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십자가. 그 십자가 속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그 담아진 사랑의 실체를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 결코 열 번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새해를 그렇게 맞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2017년도 마지막 예배입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신 무익한 날 들으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적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님께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에 안긴 온 세상 재물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고요히 머리 숙여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세 가지 원리로 기억했으면 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십시다.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합시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남아 버티는 경주를 하십시다. 거대한 세속의 쓰나미 앞에 무너지는 성도가 되지 맙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기꺼이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의 실체가 참 신비롭기만 합니다. 우리가 뭔데?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소리내어 통성으로 2017년도 마무리를 간절한 기도로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